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지 이제 약 4개월가량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지만 또한 많은 분들에게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섭섭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오해를 풀고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구역장 건찰 수련회에서 제가 잠시 공동체 훈련, 즉 레크레이션을 저의 보조 정한조님과 함께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많은 교우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참 재미있다고 칭찬을 해주셨지만 또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랬습니다. 혹시 레크레이션을 연구하십니까? 어쩜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봐주십시오. 제가 진행한 거라곤 가위바위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누가 가위바위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의 파트너였던 정한조님께서 수많은 레크레이션을 알려주셨고 연구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게 부서를 여쭈었는데 장난기가 발동했던 저는 레크레이션 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은 제가 레크레이션 부서를 맡고 계신 줄 아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레크레이션 부가 없을 뿐더러 또한 저는 레크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또한 격려가 되는 말은 은혜로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게 인사치레라도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여 전 그 일을 겪고 나서 무려 한 달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재미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직된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이면에는 건강한 웃음과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얼굴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예, 다 건강한 미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습니다. 예,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대표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2층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런던 시내를 누비며 세계적인 상징물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 초에 이 버스에서는 세계적인 핫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세계적인 명품이 담긴 내용이 아니라 이례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이제 걱정 그만하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다분히 홍보성 광고인 것 같고 공익성 광고인 것 같지만 이 문장 앞에 붙어있는 문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없을 테니 말이다. 즉 하나님은 없을 테니 이제 걱정은 그만두고 너의 인생을 즐기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내용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혼란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인물은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그는 수많은 저서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만들어진 신을 필두로 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대를 잇는 명실상부 최고의 과학자, 영국의 스티븐 호킹은 작년 중순 한 인터뷰를 통해서 2009년 건강상의 이유로 당신이 오랫동안 입원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지만 빨리 죽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이 그것들의 요소가 고장나면 작동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망가진 컴퓨터에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없듯이 죽음은 단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는 부정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들의 발언에 수많은 이들이 술렁였고 교회는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층 교회의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굳이 무신론자의 맹공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현재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처치, 크리스탈처치라고 불리우는 수정교회가 경매로 처리된 것을 여러분들은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한 미국 대형교회의 소식이지만 그것은 미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미국 교회를 마치 초대교회인 양 그들의 프로그램이나 그들의 예배 형식이나 사상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미래 또한 미국 수정교회의 전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를 개도해야 할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사회의 부패의 원천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부조리와 불협화음의 선봉에 선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다시피 주 58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며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삶의 내용들을 아주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을 소상한 형식으로 논증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 곧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이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며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이 되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택함을 받았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허락하셨듯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선민의식을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또한 그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교리적인 내용과 삶의 지침 사이의 연결고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의 풍성한 원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 앉아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계획의 논증의 결론 부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문 11장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깊도다. 본문은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깊도다라는 말 앞에 오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11장까지 숨막히게 달려온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33절에 이르러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깊도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자신의 논증을 마쳤기 때문에 바울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것들을 알았고 풀어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대망의 논증을 마무리 지으며 오 깊도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절경을 바라본 어떤 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어떠한 미사어구도 사용하지 못한 채 우와, 와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감탄을 주고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또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을수록 감탄의 빈도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부터는 칭찬이나 감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결혼한 지 2년 된 새신랑입니다. 아직 신혼이라고는 하지만 제처는 새롭게 부임한 이 교회 때문에 돌박이 아들을 혼자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또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녹초가 되어 저녁에 만나게 되면 서로 왠지 웃어야 하지만 그 미소는 마치 썩은 미소처럼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자꾸 되었는데 제가 그 처에게 어떻게 하면 처를 격려해주고 또한 배려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처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제 마음도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날 비밀 병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출근하던 현관문에서 저는 제 처에게 당신 참 예쁘다 한마디를 던졌는데 세상에 제 처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 환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 모든 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음식을 만들면 당신 정말 대장금 빰빰치게 음식을 잘하는구려. 제 처가 자녀 양육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면 당신은 정말 21세기의 신사임당이요 라고 끊임없이 처를 격려해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매번 감탄하는 삶 가운데 서로의 관계는 윤택해지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싹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작년 말 저희 교역자들은 올 한 해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의 배려를 받아 2박 3일 동안 교역자 수련을 떠났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던 많은 회의들과 여러 가지 기도회들을 인해서 분주했지만 잠시 짬을 내어 팀워크를 돈독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설악산을 등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려서 정말 산은 절경이었습니다. 여러 팀으로 나누어 그 설악산을 정복하고 있는데 마침 정상에 올라선 저희들은 정말 그 놀라운 장관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산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고 또한 속초 바다가 일렁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저희들은 그곳이 마치 천국이냐 이러한 절경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냐 탄성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남성으로 구성된 산악회라면 그 놀라운 절경을 안주삼아 배낭에서 탁주를 꺼내어 한 사발씩 들이키며 그 등산의 노고를 치하했겠지만 교역자들은 남달랐습니다. 특히 저희 팀에는 가장 영장자셨던 이동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동규 목사님께서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또한 설산을 통해 반사되는 이 햇볕들을 막기 위해서 정체불명의 김정일 안경과 또한 극동지방에서나 쓸 수 있는 털모자를 쓰고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갑작스럽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랬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무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함께 등반을 했던 우리 많은 교역자들은 그곳에서 각자의 파트를 맡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 감동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또한 그리고 많은 교역자들의 마음속에 아련하게 새겨졌습니다. 감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이보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니, 감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던 바울은 감탄으로 이 11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해하고 만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며 찬양합니다. 33절부터 35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분의 판단, 그분의 길, 그분의 마음은 도무지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또한 지적인 문부림을 가지고 다 알아내어도 감탄스럽고 또한 파내어도 끝이 없었기에 바울은 오 깊도다 라는 감탄사 한마디로 이것들을 요약했습니다. 이 얼마나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배어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들었던 기도 문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 때부터 사용했던 이 문장과 단어들은 매우 익숙했지만 교회 언저리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었지 사회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았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문장으로는 어떠한 깨달음이나 가슴에 깊은 감동이 없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경배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는 영광, 명예라는 말로 무게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무겁기에 깊은 심연을 지니고 있으며 무겁기에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그 세상의 가벼운 영광과는 차별되는 아니 아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겁고 엄중하고 심오하며 또한 알면 알수록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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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영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의 옷자락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과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변을 돌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했다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망함과 죽음을 직면해 놓으라고 걱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었던 모세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갔던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까봐 걱정하셨고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22절에서 스스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34장에서 주님의 영광의 강체로 얼굴이 빛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인들은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다고 34장 3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펴본 것처럼 인간으로는 다가가고 또한 수용할 수 없는 매우 육중한 무게를 가진 영광의 근원이며 또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셨고 또한 영광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후 성자 예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하고 충천한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던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감히 다가설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성소로 성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고 이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내용이 오 기쁘다 라는 바울의 감탄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원리는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에 의해서 정리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리고 영광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본문은 대망의 12장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주는 단어이며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처음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하며 새로운 사실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이곳에서 자비하심입니다. 자비란 앞서 11장 32절에 의해서 궁율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궁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은 태중의 아이가 어떠하든 품어줍니다. 자녀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들든 들지 않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품어줍니다. 우리 강주훈 목사님처럼 머리숱이 적은 사람도 저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또한 우리 정한준 목사님처럼 코가 빨간 사람도 우리 김효진 목사님처럼 얼굴이 조망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 태 속에 품어주십니다. 완벽주의자도 덜렁거리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이 태중에만 들어오면 모두 품어주십니다. 이 어머니의 태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모든 자마다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었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들고 타락한 교회를 구원해냈고 또한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의 윤리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12장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온 뜻을 기울여서 바라봐야 할 대목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본문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12장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는 상반되는 두 단어가 보입니다. 몸 그리고 영적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또한 산이란 단어와 재물이라는 단어에 한번 세모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친 몸이라는 단어와 영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반된 느낌이 듭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육과 또한 영적인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영적인 활동들이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육적인 활동들, 즉 하찮고 경멸해야 할 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대소사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를 부여받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율배반적으로 하찮고 경멸해야 할 일들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라고 이율배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와 영적이라는 단어를 매우 상반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그 밑에는 합당한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로기코스는 영적이기에 이성을 배제하고 온전히 신비스러운 내용들만 가득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에 입각하고 논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이성을 따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육체의 활동 중 가장 귀한 활동,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증언해 줍니다. 즉, 몸과 영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처럼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생을 총체적으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모를 친 산이란 단어와 재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매우 대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재물은 죽거나 또는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즉, 이는 철저한 죽음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은 형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되며 재물인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 홀로 덜렁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도 나의 욕구도 나의 꿈도 나의 삶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도사와 같이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또한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남쪽 어린 사슴을 닮은 한 섬이 있습니다. 그리 크지도 않고 또한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810여 명 되지 않는 매우 자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의 별칭은 기도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는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각 예배당마다 불이 켜지며 성가대의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어느 열성적인 선교단체의 합숙소가 아니라 그곳은 한센병 환자들의 마지막 처소 소록도입니다. 그들의 삶을 접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분들과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저는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 차디찬 예배당에 불편한 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이 열렸는데 그곳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몸이 불편한 한 할아버지가 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낙윤에 의해서 다리는 모두 절단되었고 또한 손가락은 나병의 침투에 의해서 마치 몽당연필처럼 모두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술에 자기 몸을 맡긴 채 두 팔을 저어 예배당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익숙한 듯 예배당 한 구석에 있는 피아노 앞으로 자신의 몸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피아노 건반을 열고 피아노 위에 앉았습니다. 이내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웠고 성가대의 찬양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터져나왔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는 그 찬양 소리에 맞추어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어찌하여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느냐 목이 메이는 소리로 그 할아버지께 여쭙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있어야 말이지 찬송이 너무 좋아서 무작정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지 이 손가락으로 말이야. 노반주자는 몽당연필 같은 그 손을 들어 화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반주자의 연주 솜씨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반주자의 연주보다도 아름다울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척박한, 아니 한편으로는 저주스럽게 여겨질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한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민의 96%는 그리스도인, 3시 30분이면 한국당 어디보다 예배당의 불을 빨리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섬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저는 그들의 신앙을 접하고 대한민국 남단의 외로운 섬 소록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영광이 묻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살고 있는 저를 필두로 한 사지육신이 멀쩡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한센병이 낫고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나 예배는 혹여나 나의 욕정이나 나의 욕구를 위해서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소록도의 그분들은 육체는 어그러졌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요. 어쩌면 저희는 육체는 멀쩡하지만 주님이 주신 영광을 이용해서 어그러져가는 부끄러운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떨어진 위상의 원인이 소록도의 그 어그러진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본토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그러진 삶 때문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육지에 발을 디디고 선 그리스도인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삶을 살지 않고서야 이토록 빠르게 한국 사회의 기독교의 위상이 바닥을 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장 2절 3반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시기 전 폐역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성경에서 지적한 말세의 단편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2층 버스에 실린 그 광고 게재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말하고 있는 이 무신론자의 이야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류애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자고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국에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스티븐 호킹은 우리 개개인이 마치 컴퓨터의 하나의 부품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이 시대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의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말씀은 가슴 아프게도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예배당이나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세력이나 자신들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한탄하고 이 세대와 완전히 분리된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직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온 힘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이 척박하고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내가 딛고 있는 그곳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도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를 바라본 이들은 그를 바라보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경악하지 않고 감탄하며 경외감을 가질 것입니다. 결코 영광을 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림픽 각국 대표들이 4년 동안 흘린 땀방울을 겨루어 메달을 획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역시 이 땅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굵은 땀방울과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징표이며 또한 곧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따를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살아내야 할 영광의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반드시 영광이 드려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세상에 가벼운 영광을 추구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 또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진정한 자유와 영광의 무게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자리를 벗고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범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